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부유의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을 포함해 인도주의 지원에 열려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11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요청을 검토하는 데 열려있다면서 이것은 지원이 의도된 대상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면서 북한은 코백스와 협력을 거부했고 한국의 코로나 관련 지원 제한도 거절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팬데믹으로 인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때문에 백신 공유가 초기 외교적 관여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현직 관리들은 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 당국 수장이 11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 국장이 이날 11일 도쿄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 바이든 정부가 재검토 작업을 마친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에는 도쿄에서 미한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박지원 국가정보국장이 회의 참석을 위해 1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범죄 행위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우리의 연료 공급에 미치는 영향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며 러시아 정부가 이번 해킹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이를 대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지난 7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10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향한 공격의 배후로 다크사이드를 공식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미 송유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동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고 클라우스 이호아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10일 밝혔습니다. 이호아니스 대통령은 이날 루마니아에서 열린 부쿠레슈티 9 화상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호아니스 대통령은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논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루마니아 남동부 지역의 연합군의 주둔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의 아드르체즈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가 또 다른 러시아 침공의 위험을 줄인 것으로 믿는다면서 많은 병력을 국경에서 철수시킨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영토가 점령된 그곳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재건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강조했다면서 세계보건 안보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9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11일 일본 남서부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국 해병대, 프랑스 육군은 규슈에서 낙도 상륙과 시가지 전투 등 11일에서 17일까지 일주일간 연합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당사국 간 협상이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협상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몇 주간 기회창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중 국경이 봉쇄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가운데 중국의 북한 관문인 랴오닝성 단둥의 경제가 얼어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북한의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모내기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가운데 중국의 북한 관문인 랴오닝성 단둥의 경제가 얼어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넘어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설탕과 소비재 수입이 끊긴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무역의 주요 관문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경제가 북한의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달 말 단둥 현지를 방문한 결과 곳곳에서 국경 봉쇄의 여파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식당에서는 대동강 맥주 재고가 떨어지는 등 북한산 수출품 대부분의 공급이 끊겼고 번화가인 전신구의 무역회사들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노동자 5만에서 7만 명이 중국에 발이 묶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500m 떨어진 단둥을 통해 북중 무역의 80%가 지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조 속눈썹과 가발의 원자재를 북한의 공장으로 보내 반가공한 뒤 다시 수입해 완성하는 사업이 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 속눈썹 제조 사업을 하는 추이 씨는 이 신문에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전에는 인구 250만 명의 단둥시에서 물류 산업이 현지 총 생산의 가장 큰 부분인 20.6%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로 단둥의 관광 산업도 초토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분 동안 배를 타고 북한을 바라보는 관광 상품의 경우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최소한 8척의 배가 운행했지만 올해는 3척에서 4척밖에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지 가이드는 코로나 이후로는 배를 타도 국경 너머에 북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황금 연휴인 노동절 5월 1일에서 5일 사이에도 단둥은 특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매년 노동절 연휴에는 약 2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단둥을 통해 북한 여행을 떠났고 이는 매년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를 차지했지만 올해 단둥을 찾는 관광객은 거의 없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단둥 현지 보도를 통해 단둥의 상점과 사무실들이 닫혀있다고 전했습니다. 단둥에서 여행 사업을 하는 정칭 주한 씨입니다. 정 씨는 북중 국경이 열리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현지에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북한 쪽에서는 주민들이 국경 봉쇄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10일 VOA에 북중 국경 봉쇄로 소비재의 북한 유입이 중단돼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It's affecting mostly affecting people, I think, because what they've stopped doing is importing consumer product. A good example is sugar.
특히 설탕 수입이 중단돼 북한에서 설탕 가격이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 조치로 북한 장마당 운영 시간이 단축됐으며 식량이 북한 내에서 이동을 하지 못해 일부 지역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가 견디고는 있지만 국경 봉쇄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이 스텐가론 한미경제연구소 KI 선임국장도 10일 VOA에 북한 경제가 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 경제 성장률이 -8.5%에서 -10% 정도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s a good chance given internal restrictions as well. Reports that indicate that the markets have been shut down in some cases as little as maybe 2 hours a day.
스텐가론 국장은 북한 내부의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들을 감안하면 북한 경제는 더욱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시장은 하루에 2시간밖에 열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텐가론 국장도 설탕 등 일부 생필품 부족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 농무부는 코로나 이후 북한 주민 100만 명이 추가적으로 식량 부족을 겪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수준의 위기는 아니지만 보건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텐가론 국장은 북한 정부가 군량미를 풀면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버티고 있으며 주민들은 하루 식량 섭취량을 줄이면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천연 자원이 많고 자급자족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역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y can survive without trade, but they can't grow. The problem is they can't grow their economy without trade. What they need now and what is really looking bad for the
브라운 교수는 무역 없이도 북한이 생존을 할 수는 있지만 경제를 성장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생산하는 모든 것을 소비하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기계류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텐거런 국장은 현재 북한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며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북한 당국이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대북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There's clearly opportunities for aid. South Korea has offered aid. China and Russia have provided some, but I'm sure would provide additional aid. The United States might be open to providing aid similar to as it wa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지원했고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도 지원 의사를 밝혔고 미국 또한 트럼프 정부 때처럼 바이든 정부도 대북 지원에 열려 있을 수 있다고 스텐거런 국장은 말했습니다. 스텐거런 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코로나 관련 의료 지원이나 식량 지원, 비료와 농자재 부품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조만간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북한의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모내기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모내기 작업의 핵심인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올봄 북한에서 모내기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 유지됐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내기 작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라며 북한이 올봄에 가뭄을 겪지 않은 만큼 올해 모내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처럼 가뭄이 크게 들어 모내기하지 못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수율에 여유가 있어 모내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권 원장은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비료는 모내기 작업 자체에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며 하지만 밑거름에는 비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난 4월 비료 수입량에 따라 모내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북한의 자체 비료 공급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인 만큼 비료 수입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상황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질소비료 총 504만 달러어치, 양으로는 14,000톤, 광물성 혹은 화학비료로 분류되는 인산이안모늄 약 407만 2천 달러 등 약 922만 달러어치의 비료 관련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3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공식 수입한 유일한 물품이 비료라며 봄철에 비료는 북한 농업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봄철 파종 시기를 맞아 농업 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만일 지난 가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비료 공장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된다면 북한이 비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ight. 지난 가을 전력과 설비 노후와 인력 문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흥남 비료 공장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만일 비료 공장들이 복구됐다면 일정 부분 비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3월 유일한 대중 수입 물품이 비료였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도 모내기 등 북한 농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물이 있어 모내기 작업이 가능하더라도 농기구가 가동되지 않으면 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장은 북한이 모짜리 철에는 모짜리용 비닐 방막이 부족해 한국의 민간단체에게 비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모내기철을 맞아 농촌 지원에 당의 모든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내각과 성, 중앙기관 당 조직이 다가온 모내기철을 위한 조직 정치 사업에 달려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내각 정치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주요 전반인 농업 전선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제때 보장하기 위한 지도에 큰 힘을 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보통 3월 중순 목판에 벽실을 파종해 모를 키우고 5월 초부터 모내기를 시작해 이르면 5월 말에서 6월 중순에 마무리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존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최근 완료된 대북정책 검토와 연계해 향후 미한 연합훈련 등 군사 부문의 이행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문의하라면서도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노력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한국과 공조해 한반도 내 모든 범위의 병력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우리의 표현처럼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지도 아래 그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미국의 법적 요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핵협상보고서에서 향후 미북협상과 관련해 의회가 주목할 사안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제재 유예 혹은 해제 문제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안보와 영내 안정, 인권과 같은 다양한 사안들에 관한 법적 요건 때문에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그리고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보다 진전된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화 재개는 북한과 이웃나라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변화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개선된 북중 북러 관계는 대북 제재 회피를 더 수월하게 하고 미국이 새 대북 제재 부과에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해 초 북한의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극심해진 북한 내 경제난으로 미국의 대북 외교 혹은 경제적 압박에 창의적인 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김씨 정권은 과거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관해 중요한 양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극심한 경제난을 견딜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부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대북 협상의 유용성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큰 동기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논의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제한 혹은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과 제재 완화,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기본 협상의 개념이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 혹은 해제 능력에 대한 법적 조건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유인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핵무기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세 간섭에 대한 궁극적 억지력으로 보고 있다는 올해 미 정보당국의 평가 등을 언급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이 대북 협상 시작 전 전제 조건을 고수할 것인지 그렇다면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협상의 전제 조건을 없애고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대화를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미한동맹의 측면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결시킬 것인지 여부라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미한 연합군사훈련 조정과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문제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북 양측이 외교적 대화에 들어갈 경우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을 기반으로 기존에 합의된 조항들을 부활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협상 요소에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공식적 국제 합의와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시설 폐기, 그리고 북한의 핵신고와 국제 감시 검증,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광범위한 외교적 합의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육군의 고위 관리들은 중국과의 열전이 발생하면 모든 영역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합동군뿐 아니라 동맹 또 우방군과의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위틀리 미 육군 장관 대행은 10일 만일 인도 태평양 내에서 중국과의 열전이 발생한다면 모든 전장 영역에서 벌어질 것이라며 미 육군은 이 같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 군대로의 변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틀리 대행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거대 패권 경쟁 시대 미군의 배치 대세와 전략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 참석해 미국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억제적 실패 상황에 대비한 미 육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상, 공중, 해상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를 망라한 전 영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 육군은 합동군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변신을 추진 중이라고는 설명입니다. 위틀리 대행은 육군은 이 같은 새로운 전쟁 방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통합된 방공 미사일 방어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이듬해 극초음속 미사일 2024년과 2026년 사이에 신형 장사정 포와 무인 체계의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각 미군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 통제 연결망 구축 사업인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의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틀리 대행은 미 육군은 합동군 가운데 이 같은 목표 구현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인공지능 AI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전장 요소를 융합해 군의 살상력과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 컨버전스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목표들이 절대 몽상이 아니라며 향후 10년 안에 구현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틀리 대행은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과 우방들은 미국이 훨씬 더 나은 협력국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과 이웃국가인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 상황은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진정 원하는 건 자국의 역량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과의 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동맹과 우방의 연결망 구축은 미국의 가장 큰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함께 참석한 제임스 맥콘빌 육군참모총장도 평화는 힘의 우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군사력과 더불어 강력한 동맹과 우방과의 관계를 통해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특정 동맹, 우방군들과 공조해 연합합동전영역 지휘통제 CZC-2를 구축하고 있다며 상호 무기체계의 즉각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타격 정확도, 장거리 타격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육군은 동맹, 우방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도록 최근 국제 안보 지원 여단을 창설했고 조만간 정보 영역에서 이들 나라 군대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을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위틀리 장관 대행의 설명처럼 영내 우방과 동맹은 미중 사이의 양자태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동시에 미국은 이들 나라들과 긴밀히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국가들의 자체 역량 증진이 궁극적으로 억제력과 영내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셈법에 따라 동맹, 우방 간의 연결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향후 미군의 배치 셈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현재 140여 개의 나라에 주둔하고 있다며 동맹과 우방들과 공조해 신속하고 유연한 배치에 초점을 맞춘 전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정권이 나라 안팎에서 저지른 강제실종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한 강제실종 주간 행사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북한 당국의 강제실종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실종자 생사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비자발적 실종 반대 아시아연합과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 정권의 강제실종 범죄를 알리기 위한 제2회 국제 강제실종주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아시아 13개 시민단체가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각국에서 공동 개최하는 강제실종주간의 일환으로 이 행사를 연다며 강제실종 피해자들과 가족의 아픔, 책임 규명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까지 북한 정권이 자행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 강제실종이 사라진 세상, 강제실종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그림을 공개 모집해 강제실종 주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선임간사는 10일 VOA에 많은 한국인이 강제실종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서 강제실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시아고 특히 한국에도 피해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해자가 북한이라는 그 초점을 맞춰보면 국군 포로 문제라든지 6.25 납북자, 전후 납북자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강제실종자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 한국 플러스 아시아의 강제실종을 알리기 위해서 다 같이 연대를 해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일환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강제 실종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 실종 피해자는 대개 고문과 감금을 당하며 피해자 가족은 강제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까지 겪기 때문에 강제 실종은 현재 진행형 범죄란 겁니다. 실제로 유엔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 등 강제 실종 피해자로 공식 확인한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가족이 반세기 넘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아버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북한 당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아무런 이유 없이 북한에 강제된 우리의 가족이 아직도 송환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송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 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6.25 한국 전쟁 때 민간인 10만 명을 납치했으며 전후 납북 피해자 3,835명 중 516명은 북한에 계속 억류돼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상 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간 제1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10만여 명, 일본인 등 북한 당국에 조직적으로 납치된 여러 외국인 문제도 유엔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체들은 또 북한 정권이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강제 실종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치범과 가족들의 실종을 대표적인 예로 지적했습니다. 정치범과 가족의 실종은 주민들에게 자신들도 언제든 당국에 체포돼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도록 조장한다는 겁니다. 김 간사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의 진정서를 100건 이상 제출했으며 비자발적 실종 반대 아시아연합에도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를 적극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항상 가서 이 전후 납북자가 어떤 거다?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뭐 북송 재외교포 문제도 저희가 계속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저희 아빠들 뭐 회보에도 계속 이런 글을 싣고 뭐 세미나를 할 때도 항상 저희가 발표를 하고 뭔가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다른 활동가분들도 이제 아 이런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고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슈가 약간 더 확대돼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납북자 등 북한 정권의 강제 실종 문제에 침묵하고 있지만 이런 민간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혐의 소환 등 강제실종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건이 316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도 강제실종 문제가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납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BOA의 납북자 관련 논평 요청에 각국 정부들은 강제 실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강제 실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실종된 사람들의 생사를 밝히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의 정착계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연례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 인권실상을 증언합니다. 주최 측은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 탈북민이 대단한 용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회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다음 달 6일과 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서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가 연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두 번이나 탈출한 박지현 대표와 헝가리의 안드라스 시모니 전 미국 주재 대사, 어윈 커틀러 전 캐나다 법무장관 등이 올해 회의에서 긴급한 인권 상황에 국제적 조명을 비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기아로 아버지와 삼촌을 잃은 박 대표가 북한을 탈출했지만 인신매매 조직에 덫에 걸려 강제 결혼을 위해 팔렸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5살이 됐을 때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 노동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고 궤저병으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던 박 대표가 용감하게 두 번째 탈북을 감행해 아들을 다시 만났고 궁극적으로 영국에 난민으로 정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인권운동가로서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박 대표가 대단한 용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표는 2008년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뒤 2017년부터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인 진검다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2018년 넷웨스트의 아시아 여성상 대상과 2020년 국제 앰네스티 영국 지부의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드, 2021년 한원체 인권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요한 행사에서 연설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과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워치 등 25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신동혁, 정광일, 강철환 씨와 김정희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이영국 씨, 북한 해외 노동자 출신 이밀 씨,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의 안명철 씨 등 탈북민들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참석해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대로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 1년이 넘은 10일 현재 미국 전역에선 코로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상점들의 문을 완전히 열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제외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주 저녁에 상점들이 인원 제한 없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커네티컷과 펜실베니아주 등은 이달 내에 캘리포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은 감염자 수와 백신 접종 비율 등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상점의 문을 완전히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미 전역 대다수 지역에선 코로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수개월 내에 일정 수준의 일상을 회복할 준비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0일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최소 1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중 1억 1,200만 명 이상이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했고 4천만 명은 1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 한 차례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해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달인 11일 주지사 그룹과 만나 백신 접종 비율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등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morrow, President Biden will meet a bipartisan group of governors to discuss innovative ways governors are working.
사키 대변인은 특히 현재 미국에선 코로나 백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긍정적인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영국도 국내 백신 접종 확대로 중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를 없애고 거리두기 규정은 유지하되 실내 식당과 영화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일 브리핑에서 오는 17일부터 코로나 봉쇄 규제를 한 단계 더 완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6월 21일로 예정된 다음 봉쇄 완화일엔 1m 이상 거리두기 규정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선 여전히 코로나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이번 달 하루 감염 확진 건수가 35만 건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거의 25만 명에 달했습니다. 10일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 변이가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추가 코로나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백신 접종 속도는 느려 감염증에 대한 일정 집단의 저항력이 생기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엔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 감염증은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고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데이비 헤이맨 런던의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향후 발병이 인도와 브라질처럼 파괴적인 규모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덜 치명적인 소규모 발병이지만 예상될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위협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스퍼드대 통계에 따르면 백신 접종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나라는 이스라엘과 인구 10만 명 미만인 동아프리카 국가 세이셸 두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접종 인구 비율이 현재 거의 60%에 달해 가장 높았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백신을 맞은 인구 비율이 절반에 가깝거나 그 이상인 나라는 영국과 미국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2차 대유행 위험을 겪고 있는 인도의 경우 부분적으로나마 백신을 맞은 인구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1%를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 대응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전 세계 코로나 대응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첫날부터 꾸준하고 일관됐다며 WHO 재가입 결정 등을 언급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개발도상국들이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 코로나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제이슨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이슨 씨의 일곱 번째 사연 전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가슴에 묻고 사는 탈북민들. 그러나 마음 편히 그리워할 수 없는 이유는 홀로 자유를 찾고 누리는 것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삶의 뿌리였던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에게 그래서 가족은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40대 탈북 남성 제이슨 김씨 역시 그랬습니다. 1년 내내 드넓은 미국 대륙을 누비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 나를 반겨줄 가족 없이 사는 것이 훗날 나이가 들어 어떨까 자문해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내 동반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요. 그리고 미국을 계속 이렇게 타주로 다니다 나니까 그것도 역시 어딘가 모르게 안착이 되지 않는 삶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정착을 그 안착된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동료의 권유로 문을 두드린 곳은 인터넷 온라인 만남 사이트였는데요.
지금 제 와이프 프로필이 뜬 거예요. 뜨는데 별로 꾸밈새 없고 특별히 남들처럼 그 아주 자기를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진심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다고 할까요? 그냥 그 진심 때문에. 그래서 아 그래? 되게 호감이 가네 하고 제가 솔직히 하이 하고 아주
지금의 보금자리를 잇게 해준 아내를 만나게 되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넷 온라인 데이팅은 이성 교제의 통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중 3명은 온라인을 통해
이성 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잠재적인 동반자를 찾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29살까지 나이가 이용자 중 48%로 가장 높았고 50세 미만 이용자는 38%였습니다.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이성교제 경험을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9%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바쁜 업무, 학업 등 일상에서 기회가 많지 않은 청춘 남녀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삶의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인슨 씨 역시 잠자는 시간 말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운전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방법에 기대를 걸었고 6개월쯤 시간이 흘렀을 때 운명의 여인을 발견했는데요.
비디오 채팅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두 달 후에 옮겨갔네요. 그러니까 11월이었습니다. 2018년 11월이지가 시애틀 맞나?
와, 그러면 두 달 만에 마음 정하신 거네요.
예.
미국 정착 10여 년, 아직 말이 서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민자로서 미국 여성과 소통하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주 단순 명료한 거예요. 그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맞춤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게 저희 집사람한테 되게 이상하게, 그 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이 커져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I don't care it. What it mean?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서 이렇게 좀 땀을 뺐다고 하는 표현이 적중하겠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샷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이번에 I got it. 지금은 물론 두 사람이 눈빛 하나만 보고도 그 서로의 상대방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금은 결혼 생활 3년째 접어들었고 눈빛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됐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을 당시 온라인 번역기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어쩔 수 없는 남편을 위해 이제는 아내가 통역사가 되어지기도 한다는데요.
손주들도 보고 이래가지고 가서 그 바비큐 파티 이렇게 가서 하곤 했었어요.
네.
가면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어리둥절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나서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이다 하니까 아, 아이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우, oh, Jason, you're so funny.
제이슨 씨는 아내에 대해 이해심이 많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내의 성품은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알게 됐습니다.
열흘 이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뭐 한국 속담이 떡줄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런 거는 제게 물어 봐야 되겠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의 모습이 그분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고 저 혼자 이렇게 다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자상하고 뭐 이 사람이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게 되게 두렵기도 했어요. 아, 왜냐하면 노트 코리아는 미국인들이 많은 미국인들이 견제해서 적이잖아요. 그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우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미국인들이 최대의 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설문조사에는 여전히 누가 보니까 노트 코리아를 최고의 적으로 꼽더군요. 아, 내가 딱 이때가 죄송하지만 이때까지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너무 놀라거나 그러진 말라. 그래가지고 그 하니까 응?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되게 심각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사실은 코리안인데 너도 코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really?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말 how come? 그러는 거예요. How come? 어떻게 미국까지 왔냐고 나보고.
아니 어떻게 온 거죠? 놀라 묻는 그녀에게 탈북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뭐랄까 예상했던 바와는 좀 달랐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자기를 무섭게 했다고 놀라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You scare me. 하면서 자기는 그런 말이 나올 튀어나올 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어떤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를 숨겼던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로 이렇게.
야. 혹시나 범죄 경력이 있어 처음부터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인 줄만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녀에게 북한 출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 씨는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운전을 하는 틈틈이 화상통화로 교제를 이어가는데요. 만난 지 얼마 안 돼 사실상 마음의 결정이 섰다고 말하는 제이슨 씨는 시애틀로 달려가 첫 만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그녀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씨는 마침내 시카고를 아주 떠날 결심을 하는데요.
또 한 번의 큰 삶의 변화를 감당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그날 어떠셨어요?
정말 심경이 착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앞두고 기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정말 마음속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을 때 내가 가졌던 마음과 실제 내가 현실감으로 내가 이게 현실이 되었네 나한테 그것은 차이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에 터보니까 당연히 서먹서먹했고요.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부분은 아마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야 한다는 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카고에 제가
또 새로운 시작이라니 두려운 마음과 새로운 도전이 주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이 전 지역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는 오전에 흐리다 오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가 되겠고요. 남포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기온 25도, 양덕 아침 9도, 낮 20도, 신의주 아침 13도, 낮 17도, 부성 아침 11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하루 종일 구름 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 있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 19도, 강계 아침 7도, 낮 19도, 희천 아침 9도, 낮에는 19도까지 오릅니다. 황해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 24도, 개성 아침 13도, 낮 26도, 사리원 아침 13도, 낮 25도, 신계 아침 11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에 구름 많이 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가끔 비가 내립니다. 원산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 17도, 장전 아침 0도, 낮 13도, 평강 아침 7도, 낮 24도까지 오릅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부터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한때 비가 지나갑니다. 함흥 아침 8도, 낮 18도, 장진 아침 0도, 낮 13도, 청진 아침 7도, 낮 16도, 김책 아침 8도로 시작해서 낮에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최고기온 19도, 김형권 아침 1도, 낮 15도, 삼지연 아침 1도, 낮에 13도까지 오릅니다. 해상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요.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m, 오후에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을 포함해 인도주의 지원에 열려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11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 등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요청을 검토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이것은 지원이 의도된 대상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정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면서 북한은 코백스와 협력을 거부했고 한국의 코로나 관련 지원 제안도 거절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팬데믹으로 인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때문에 백신 공유가 초기 외교적 관여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현직 관리들은 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북한의 검토 결과 설명을 위한 접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 당국 수장이 11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에브릴 헤이스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 국장이 이날 11일 도쿄에서 양자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 바이든 정부가 재검토 작업을 마친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에는 도쿄에서 미 한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범죄 행위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우리의 연료 공급에 미치는 영향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면서 러시아 정부가 이번 해킹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이를 대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미 송유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동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고 클라우스 유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10일 밝혔습니다. 유하니스 대통령은 이날 루마니아에서 열린 부쿠레슈티 9 회상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흑해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의 아드레체즈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가 또 다른 러시아의 침공을 위험을 줄인 것으로 믿는다면서 많은 병력을 철수시킨 것에 안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영토가 점령된 그곳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상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재건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강조했다면서 세계 보건안보와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9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11일 일본 남서부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국 해병대, 프랑스 육군은 규슈에서 낙도 상륙과 시가지 전투 등 11일에서 17일까지 일주일간 연합훈련을 진행합니다. 일본 내에서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함께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주 해군 함정도 3국의 지상군 300명과 실시하는 해상훈련에 참여합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고 국영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대선은 오는 6월 18일 치러지며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란 내무부는 11일부터 5일까지 제13대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